세계 뉴스입니다. 이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지난 19일 헬리콥터 추락으로 사망한 것으로 20일 확인되면서 국제사회 주요 인사들이 애도의 뜻을 표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라이시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이 이란 국민에게 엄청난 상실이라면서 중국은 좋은 친구를 잃었다고 밝힌 것으로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라이시 대통령을 뛰어난 지도자라고 칭하며 애도를 표했다고 스푸트니크를 포함한 러시아 현지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X 계정을 통해 이란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히고 인도와 이란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라이시 대통령의 헌신을 언제나 기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주요 국가들의 공식 반응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서방 진영에서는 샤를 미셸 유럽연합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조의를 표했습니다. 미셸 상임의장은 라이시 대통령과 호세인 아미르 압둘라이안 이란 외무장관 그리고 다른 일행들의 죽음에 EU는 진심 어린 애도를 표한다고 X 계정을 통해 밝히고 유가족들에게도 조의를 전한다고 썼습니다. 이 밖에 중동의 주요 지도자들도 애도 입장을 잇따라 공개했습니다. 무함마드 시아 알수다니 이라크 총리는 이날 성명을 통해 깊은 슬픔과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군주는 라이시 대통령과 일행이 가슴 아픈 헬기 사고로 숨진 데 대해 진심 어린 애도를 표한다고 밝히고 유가족들이 이 상황을 견딜 수 있는 인내와 위안을 달라고 알라신께 빌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란의 지원을 받아온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도 애도 성명을 냈습니다. 하마스는 성명에서 라이시 대통령과 호세인 아미르 압둘라이안 이란 외무장관을 가리키며 이 지도자들이 시온주의자 이스라엘을 상대로 우리의 정당한 투쟁을 지원하고 팔레스타인의 저항에 값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칭송했습니다. 카림 칸 국제형사재판소 ICC 검사장이 전쟁 중인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쪽 모두의 지도부에 체포영장을 동시 청구했습니다. 칸 검사장은 20일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에게 적어도 2023년 10월 8일부터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자행된 전쟁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형사 책임이 있다며 전임 재판부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칸 검사장은 또한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지도부 3명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야히야 신와르 최고 지도자와 군사조직 알카삼 여단의 모하메드 디아브 이브라임 알 마스리 사령관 그리고 이스마엘 하니의 정치국 의장이 대상이고 전쟁 범죄를 비롯한 8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7일 발생한 기습 공격을 통해 이스라엘 민간인 수백 명이 사망하고 최소 245명에 이르는 인질을 붙잡은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질에 대한 성폭행, 고문을 비롯해 반인도적 범죄 혐의에 대한 형사 책임도 있다고 간 검사장 측은 파악했습니다. 앞서 국제사회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관련해 ICC에 수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라이칭더 신임 타이완 총통이 20일 취임 연설에서 타이완에 대한 위협을 중단하라고 중국에 촉구했습니다. 라이 총통은 이날 타이베이에서 열린 취임 연설을 통해 중국이 정치 군사적으로 타이완을 위협하는 일을 멈추고 전쟁이 발발할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요르단을 비롯한 33개 나라가 참여하는 이글 라이온 2024 연합군사훈련이 요르단에서 실시 중이라고 미 중부사령부가 19일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미국 M1A1 에이브럼스 탱크들이 훈련 현장에서 사격하는 사진 등을 공개하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세계 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1일 화요일 새벽 VOA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장량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거듭되는 북한 미사일 발사의 불법성을 지적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대량 살상무기 관련 불법 금융활동 분야에서 가장 큰 위협국이라고 미 재무부가 밝혔습니다. 미국, 한국, 일본의 협력 강화를 독려하는 결의안이 미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북한 오늘 전 지역 오전까지 흐리다가 오후부터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에서 15도, 최고 기온 17도에서 30도로 예상합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m를 일겠고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거듭되는 북한 미사일 발사의 불법성을 지적했습니다. 북한 문제를 동맹국과 파트너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국무부는 17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한 데 대한 VOA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몇 년 동안에 다른 모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마찬가지로 이번 발사도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으며 영내 및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을 가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적대적 의도가 없으며 북한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가 거듭 밝혀왔듯이 미국은 북한에 대해 어떤 적대적 의도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에 관여하고 침략을 억제하며 북한의 거듭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조율하는 최상의 방안에 관해 한국, 일본과 다른 주요 동맹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판했습니다. 인태사령부는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이번 사건이 미국인이나 미 영토 또는 우리의 동맹국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이번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불안정을 야기하는 영향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늘 오후 3시 30분경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수발을 포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지난달 21일 탄도미사일로 분류되는 600mm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지 25일 만이며 올해 들어서는 다섯 번째 탄도미사일 발사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유럽연합과 영국, 타이완이 3주 만에 재개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판했습니다.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영내 안보를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규 기자입니다.
영국은 17일 북한의 5월 17일 탄도미사일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또 다른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히며 북한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계속 불안정하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은 북한이 이런 도발을 멈추고 대화에 복귀하며 비핵화를 향한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나빌라 마스랄리 유럽연합 대변인은 이날 소셜미디어 X에 올린 성명에서 오늘 북한이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스랄리 대변인은 이어 이런 행위는 긴장을 고조하고 영내 안보와 안정을 위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불법 행위를 멈추고 외교를 재개해야 한다며 그것이 한반도의 평화를 향한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타이완 외교부도 17일 북한이 이날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하며 영내 긴장을 또다시 고조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타이완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하고 타이완 정부는 북한의 무모한 미사일 실험과 영내 평화, 안정을 훼손하는 지속적인 행동에 대해 다시 한번 엄중히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다양한 도발 행위에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권위주의의 확산을 억제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와 개방, 번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오늘 오후 3시 10분경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수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은 약 300km 비행 후 동해상에 낙하했으며 이번 도발은 지난달 22일 탄도미사일로 분류된 600mm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지 25일 만으로 올 들어 다섯 번째 탄도미사일 발사입니다. VOA 뉴스 김연교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17일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동맹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국무부는 17일 보도자료에서 두 장관이 철통 같은 미한 동맹과 국제 현안에 대한 긴밀한 양자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 장관은 최근 중국 방문에서 얻은 통찰을 공유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무부는 블링컨 장관과 조 장관은 또한 점증하는 북한의 적대적 수사와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포함한 안보 도전에 대한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데 있어 미한 동맹의 중추적인 역할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보도자료를 내고 조 장관이 이번 방중이 양국 간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상호 입장에 대한 이해를 기피하고 이를 토대로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는 의의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조 장관은 13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왕이 외교부장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대량 살상무기 관련 불법 금융활동 분야에서 가장 큰 위협국이라고 미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북한이 해킹 등 사이버 공격을 통해 불법적인 수익을 올린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확산금융 분야에서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북한과 러시아를 지목했습니다. 재무부는 16일 공개한 2024 테러 및 불법 금융 퇴치 국가전략 보고서에서 확산 금융 위협을 언급하면서 러시아와 북한은 불법 조달과 수익 창출 노력의 범위와 정교함 때문에 가장 위험도가 높은 위협 행위자라고 지적했습니다. 확산 금융은 핵과 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의 개발과 생산, 이전 행위를 지원하는 금융활동을 일컫는 것으로 보고서는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도 확산 금융 방지 체계에 대한 주요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북한은 법정화폐와 가상자산으로 불법 수익을 올리기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해킹과 랜섬웨어 공격과 같은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가상자산 활동 규제와 감독 노력을 설명하면서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이 북한을 비롯해 가상자산을 악용한 가상자산 사업자들과 사이버 범죄자들 100여 명의 개인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 법무부가 북한 IT 노동자들이 미국 및 외국 기업을 속이고 제재를 회피해 북한 정부의 무기 프로그램 개발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에 사용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들을 압류했다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사법당국은 해당 북한 IT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불법 수익 150만 달러를 2022년 10월과 2023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압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불법 금융 활동을 방지하고 미국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우선순위와 구체적 권고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에 이어 영국과 호주 정부도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를 겨냥한 신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양국의 불법 무기 거래를 규탄하면서 책임 추궁 노력을 계속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영국이 17일 북한의 대러 무기 제공과 러시아의 대북 석유 공급에 관여한 북한 및 러시아 기업 3곳과 러시아인 1명에 대한 신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 석유 제품을 운송하는 북한의 백양산 해운과 이런 운송에 관여한 선박이 러시아 보스토니치항에 입항하는 것을 허용한 보스토니치항 터미널 운영사 보스토니치나야 항만회사, 토플리브 벙커링, 그리고 토플리브 벙커링의 이사인 알레세이 미하일로비치 보로트니코프가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번 제재에 따라 백양산 해운은 자산 동결과 운송 제재, 토플리브 벙커링은 자산 동결, 보스토치나의 항만회사는 자산 동결과 신탁 서비스 제재 조치를 받게 되며 보로트니코프는 자산 동결과 여행 금지 조치를 받게 됩니다. 영국 외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이번 제재는 북한의 불법 군사 프로그램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석유 제품에 대한 제재를 회피하려는 러시아와 북한 공동의 악의적인 노력을 부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의 이번 신규 제재는 국제 파트너와의 공조 조치의 일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제재는 러시아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에도 북한과의 불법적인 협력 관계를 은폐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데이비 캐머런 외무장관도 이날 성명에서 푸틴은 심지어 북한과의 불법 무기대 석유 무역 거래까지 의존하면서 우크라이나에서 불법 전쟁을 유지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은 계속해서 북한과 러시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호주 정부도 이날 국제 파트너들과 공조해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및 관련 물자 공급과 관련된 기간 6곳에 대한 금융 제재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제재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페니 웡 호주 외교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북한에서 러시아로의 지속적인 무기 이전은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호주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면전을 지원하기 위한 북한의 불법 수출과 러시아의 북한 탄도미사일 조달 및 사용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호주는 러시아와 북한의 책임을 묻고 북한의 안보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과 호주의 이번 발표는 미국이 16일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에 관여한 러시아 개인 2명과 기관 3곳에 제재를 부과하기로 한 후 나왔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은 국제사회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무기 거래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과 협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제재는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실효적 도구라고 앤서니 루지에로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 담당 보좌관이 말했습니다. 반면 제니타운 스팀슨 센터 한국 국장은 지금까지 제재의 역할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온 것은 잘못된 접근법이라며 북한과 상호 신뢰를 높이는 창의적인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두 전문가와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4월 30일 공식 해체됐습니다. 타운 국장님, 루지에로 연구원님, 국제사회가 북한을 제재한 지 20년이 됐는데요. 제재가 북한의 불법적인 행동과 도발을 막는 데 효과가 있었나요?
Well, no. Sanctions have played a role, of course, and have imposed costs on North Korea for the decisions that it's made. And certainly made it more difficult.
아니요, 물론 제재가 어느 정도 역할을 했습니다. 북한이 내린 결정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했고 북한이 목표를 달성하는 걸 더 어렵게 만든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제재가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바꾸지 못한 건 분명합니다. 핵무기를 추구하고 개발하며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는 셈법 말입니다. 제재가 일정한 역할을 했고 우리 정책의 일부 또는 큰 부분을 차지해왔는데 이건 잘못된 접근법이었습니다. 또 수년 동안 제재의 역할이 지나치게 강조돼 왔습니다.
Well, I mean, we don't really have a sanctions policy right now. I mean, it's pretty clear that we don't go after the things that are most impactful.
지금은 제재 정책이 실질적으로 없는 것과 같죠. 김정은의 셈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들을 쫓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심지어 대북 정책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대북 정책은 미국의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미국이 중국 등과 맺는 관계에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순위죠. 슬픈 상황입니다. 핵무기로 미국과 동맹국들을 위협하는 나라가 있는데 우리는 어떤 방식이나 형태로든 이에 대응할 정책이 없습니다.
루제르 연구원님, 현재 미국이 충분히 강력한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타운 국장은 근본적인 질문을 했죠. 대북 제재 정책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I don't know what else we would do. Like, you know, we've tried the other approaches. I know that the common refrain is that, you know, we have too many sanctions and
우리가 달리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접근법도 다 시도해 봤습니다. 가장 흔한 불만은 제재가 너무 많고 위협 감소나 군축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실제로 이전에 이 모든 것을 시도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현재 유일한 대북 정책은 군사적 측면에서 억지력을 유지하고 구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김정은의 수익 창출 능력을 제한하는 겁니다. 협상이 중단돼 있고 북한이 미국의 우선순위에서 벗어난 상황에서 말이죠.
루제르 연구원은 미국이 이미 위협 감소 등 여러 창의적인 방법들도 시도해봤다고 하는데요. 타운 국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Well, we haven't really tried threat reduction. We have tried denuclearization. We have had an agenda over the years that has emphasized the role of nuclear weapons over everything else in our relationship.
우리는 위협 감소를 시도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비핵화를 시도해왔고 수년 동안 북한과의 관계에서 다른 모든 것보다 핵무기의 역할을 강조하는 의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경험적 연구에 따르면 제재는 위협 단계에서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미 양자 간 경제 관계를 맺고 있을 경우 제재 위협을 받는 국가는 잃을 것이 있기 때문에 행동을 바꿔 제재를 막으려 할 것이라는 전제이죠. 일반적으로 실제로 제재를 가할 때쯤이면 이미 체념한 상태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말이죠. 현실은 우리가 북한 문제의 해법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비핵화를 하면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고 말하는 것 외에요. 우리가 정말 이 관계를 진지하게 받아들였나요? 루제로 연구원이 언급했듯이 지난 수년 동안 북한이 미국 외교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대북 전략을 만드는데 최소한의 노력만 기울여왔습니다. 지속 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전략, 선제적인 전략, 핵 프로그램 이상을 다루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북한이 핵 군축이라는 개념을 매력적인 제안으로 받아들이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말이죠.
타운 국장님은 위협 감소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보유하게 한 다음에 미국과 북한 사이에 군축 협상을 하자는 건가요?
It's not about having them keep the nuclear weapons, but it is about addressing the idea of how do you reduce the risk of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핵 충돌의 위험을 줄일 수 있을지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느 시점에선 그들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위험이 있고 특별히 더 위험한 활동이 있습니다. 위험이 높기 때문에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자 하는 겁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져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말이죠.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두더라도 더 즉각적인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현재 한반도의 긴장이 높고 남북한 모두 선제 공격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 안에서 가장 작은 나라이며 재래식 군사력이 가장 약합니다. 하지만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불안정하고 위험한 상황이죠. 우리가 긴장을 계속 고조시키는 걸 원치 않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또 금지선이 어딘지를 계속 시험하는 것도 원치 않죠.
타운 국장님, 북한이 가장 작은 나라이자 가장 약한 나라라는 정의에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말이죠.
재래식 전력을 말한 겁니다.
루제르 연구원은 6자회담 때부터 미북 회담에 관여하셨습니다. 미국이 북한과 진지하게 위협 감소를 시도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Yeah, I mean that has been our policy. I mean whether it's wedded within denuclearization as the ultimate goal. I mean you can go back to the agreed framework. The reason why we can spend fuel.
그게 우리의 정책이었습니다. 비핵화라는 궁극적인 목표 안에 묶여 있든 아니든 말이죠. 제네바 기본 합의로 들어가 봅시다. 당시 사용 후 핵 연료를 봉인한 이유는 영변 원자로의 위험을 감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6자회담 당시 그들의 핵 신고서를 검증하기 위해 몇 년을 노력한 이유도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을 줄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비핵화에 가장 근접했던 이 두 번의 경우 모두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부시 정부 당시 강도 높은 제재를 대폭 완화해야 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자신이 원했던 경로와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에도 공짜가 아닐 겁니다. 따라서 위협 감소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항상 묻는 것은 무엇을 포기할 의향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린 다른 모든 것을 시도해봤죠.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도 보냈죠. 인적 교류와 관여도 논의했습니다. 우리가 북한과 직접 대화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항상 있는데요. 우리는 여러 대통령 밑에서 여러 번 대화를 해왔지만 북한이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지적하고 싶은 것은 미국이 강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는데 이 문제를 매일 공부하는 우리는 그런 인식이 사실이 아니라고 보죠. 미국 정부는 중국, 이란,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대표들을 제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기업과 개인, 은행을 쫓지 않고 있으며 이는 그들이 진지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북한의 사이버 활동이 발생한 지 몇 달 또는 몇 년이 지난 후에야 제재하고 있죠.
두 분은 현 상황에서 어떤 정책 제언을 하시겠습니까?
What we are looking at now is a nuclear disarmament challenge. And the question is what will convince an insecure country to...
우리가 직면한 건 핵 군축 도전입니다. 불안감을 느끼는 나라가 군축의 길을 선택하도록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그 설득은 신뢰가 갈까요? 현재 지정학적 추세는 분쟁이 발생하기 쉬운데 말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대부분의 국가들은 잠재적인 핵무기 사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핵 사용 가능성이 다시 현실화됐죠. 또 핵무기를 억제하기 위해 핵무기가 필요하다는 개념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비확산 체제에 대한 신뢰가 다시 높아지고 핵무기가 국제 안보 문제에 대한 해답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바뀌기 전까진 그런 추세에 역행하는 해법을 북한을 위해 만드는 건 매우 어려울 겁니다.
Well, I think we have to look at nothing's going to happen basically for the next year, right? There's going to be no negotiations. We're in a presidential election here in the United States.
앞으로 1년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협상도 없을 거고요.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우리는 앞으로 1년간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연대에서 약한 고리는 북한입니다. 북한이 약한 고리인 이유는 우리가 북한에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이란, 특히 러시아와 협력하는 방식에 실제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나 미래의 잠재적인 트럼프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정말 진지하다면 앞으로 1년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정책의 일부는 강력한 제재가 될 것입니다. 좋든 싫든 제재는 군사적 충돌까지 나아가기 직전에 몇 안 되는 도구입니다. 이들 나라들은 진지하게 관여하는 데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재는 이들 국가가 외교에 진지하게 임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북 제재의 실효성에 대해서 앤서니 루지에로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 담당 보좌관과 제니타운 스팀슨 센터 한국 국장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진행의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미국, 한국, 일본의 협력을 강화하는 독려하는 결의안이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은 3국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미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가 16일 전체 회의를 열고 미한일 3국 협력 관련 결의안을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결의안은 본회의를 통과해야 결의로서 효력이 생깁니다. 민주당의 제리 코널리 하원의원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이 결의안은 한일 관계 개선을 높이 평가하고 미한일 3국협력 강화를 독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회 내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공화당의 조 윌슨 의원과 외교위의 마이클 맥콜 위원장, 그레고리 믹스 민주당 간사 등 22명의 의원이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윌슨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결의안에 대한 동료들의 지지를 촉구하고 한국과 일본은 소중한 동맹국이라며 우리는 3국 협력을 통해 계속해서 이익을 얻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are valued allies.
코널리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결의안 가결 소식을 전하면서 미국과 한국, 일본이 더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안전한 인도태평양을 추구하는 가운데 지난해 8월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한 3국 정상회의는 세 나라 간 협력의 역사적인 재개에 시동을 걸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한일 협력의 중요성과 이를 촉진하는 데 미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인식하는데 많은 동료 의원들과 함께하게 돼 자랑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결의안은 특히 최근 한일 관계 개선이 미한일 3국 안보 협력 강화로 이어진 점을 강조하면서 새 동맹국은 2022년 군사훈련을 재개함으로써 북한이 가하는 점증하는 안보 위협에 대한 억지력과 방어 역량을 향상했고 3국이 다개년 3자 군사훈련 일정을 확대 발전시켜 지난해 10월 첫 3국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새 동맹국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중점을 둔 실시간 미사일 경보 정보를 교환하기로 한 2022년 합의를 가동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미한일 정상은 지난해 8월 캠프데이빗에서 3국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와 단연간의 3자 훈련 정례화 등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3국은 지난해 말부터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를 정상 가동시켰습니다. 결의안은 양국 관계 회복에 앞장선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탁월한 리더십을 높이 평가한다며 한일 관계 강화는 미국을 포함한 3국 협력에 있어 더 원대한 야망을 품을 수 있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외교, 경제, 안보, 정보 영역 전반에 걸친 한일 협력과 미한일 3국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독려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상원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공화당의 댄 설리번 의원도 지난 2월 미한일 3국 협력 강화를 독려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했고 이 결의안은 외교위에 계류 중입니다. 상원에서는 상원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민주당의 브라이언 샤치 의원과 외교위 동아트 담당 소위원장인 크리스 벤 홀런 의원,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일본 주재 대사를 지낸 공화당의 빌 해거티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라민 툴루이 미 국무부 경제기업 담당 차관보가 최근 한국을 방문해 경제 안보와 번영에 대해 논의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툴루이 차관보가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일본, 한국,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를 방문해 무역과 경제 기회를 증진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툴루이 차관보가 특히 한국에서는 정부 대표 각 학계 민간 부문 인사들과 만나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 강화, 주요 7개국 공조, 반도체 공급망, 경제 회복력 등 경제 안보와 번영에 관한 문제들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한국의 대형 배터리 제조업체인 SK온과도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외교부도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이 지난달 25일 툴루이 차관보와 만나 경제 안보 협력 확대와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정권이 지난 5년간 시장을 억압하고 식량 통제를 강화했다고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마커스 놀랜드 부소장이 말했습니다. 놀랜드 부소장은 현재 북한 내 식량 확보에 구매 능력보다 정치적 지위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는데요. 북한에서 식량 부족 상황이 발생하면 일반 주민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보고서 변화하는 북한 식량 불안정의 성격을 발표한 놀랜드 부소장을 김영규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최근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북한에서 1990년대 초반 존재했던 국가의 식량 통제와 비슷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북한의 식량 상황이 고난의 행군이 있었던 그때와 비교할 만한 상황인 겁니까?
It's history. North Korea ran a centrally planned economy. And the government ran the agricultural sector.
그건 아닙니다. 식량 희소성 측면에서 1990년대는 지금과 비교가 안 됩니다. 1990년대 북한은 때때로 45만 톤에서 90만 톤에 달하는 곡물이 부족했고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2년 전 상황은 1990년대 이후 최악이었지만 기근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굶주림에 의한 사망 관련 보고는 있었지만 1990년대에 비할 바는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기후가 비교적 좋았고요. 그리고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부터 실제로 이익을 얻었습니다. 북한은 지금 러시아와 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러시아는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식량을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상황은 나쁘지 않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발생 이후부터 국경 봉쇄를 해제한 이후까지 북한의 식량 상황은 어떻게 변해왔습니까?
Instructions about what to plant, when to plant it, when to harvest it, and so on.
이런 추세는 팬데믹 이전에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 팬데믹의 도래와 국경 폐쇄는 이 과정을 정말로 가속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가가 정말로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기근 규모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2년 전에는 심각한 식량 부족 사태가 있었죠. 지금은 정부가 여전히 농업 자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는 있지만 국경을 개방하는 등 일부 측면에서는 통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식량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작년에 수확이 상대적으로 좋아서이고 둘째는 러시아인들, 그리고 특히 중국인들이 팬데믹 기간보다 지금 더 많은 식량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죠.
앞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북한 식량 상황에 도움이 됐을 것이라 말씀하셨는데요.
The prices that North Koreans have to pay now in these state stores are closer to market prices.
러시아인들은 북한의 군수품이 필요합니다. 북한의 무기 수출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인들은 북한에 다양한 종류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유류와 식량 유입도 증가했을 겁니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관계 악화라는 두 가지 맥락에서 보면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가 서로 경쟁하게 하면서 두 나라와 더 나은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결코 그들이 더 나은 정책을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외부 환경이 유리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국제 제재 등으로 막혀있던 북한의 숨통을 틔워준 셈이네요.
Or at a somewhat subsidized price. If you are not a politically preferred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는 대북 제재에 대한 모든 조사를 수행한 유엔 전문가 패널의 임무 연장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사실로부터 북한이 이익을 얻은 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이 1990년대 방식으로 돌아가려고 한다고 밝힌 건 무슨 의미입니까?
It is fundamentally negative. Began before the pandemic. But the advent of the pandemic and the border closure.
북한은 역사적으로 대부분 기간 중앙 계획 경제를 운영해 왔고 농업 부문에 있어서 곡물은 소위 협동 농장이라는 곳에서 생산되어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국영 농장이죠. 농장에서 일하는 농부들은 자율성이 거의 없습니다. 소비 측면에서 보면 식량은 공공 배급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것을 통해 분배됐고요. 식량 가격은 실제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수량에 맞춰 배급하는 시스템이었으니까요. 1990년대 기근 이후 그 시스템은 붕괴됐습니다. 그리고 등장한 것이 사실상 시장 체제였죠.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식량을 배급이 아닌 시장을 통해 얻었습니다. 실제 가격을 지불하는 시장 체제였죠. 그런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포함한 지난 5년간 북한 정부가 시도해온 것은 본질적으로 국가 통제를 복원하고 시장을 억압하는 것입니다. 1960년대나 70년대 또는 80년대에 존재했던 시스템은 아닙니다. 북한 주민들이 지금 국영상점에 지불해야 하는 가격은 시장 가격에 더 가깝습니다. 과거 배급제에서 지불했던 작은 가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건 국가 통제 시스템입니다. 문제는 내년에 기후가 안 좋아지거나 중국과 러시아가 지원을 그렇게 많이 안 해주게 되면 북한이 어떻게 이런 모델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북한 정부의 조치가 주민들의 생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The average person is better off now than they were 1 year ago or 2 years ago.
정치적 특권을 가진 개인은 식량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더 가질 수 있습니다. 약간의 보조금을 받아 국영상점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마도 시장에 갈 수밖에 없지만 시장은 점점 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의 식량 불안정에 본질적인 변화가 온 건데요. 앞서 20여 년간은 누가 돈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했다면 지금은 내 정치적 지위가 무엇인가 그리고 국영상점에서 보조금을 받아 식량을 구할 수 있느냐가 중요해진 것이죠.
향후 중국이나 러시아가 지원을 줄일 경우 또 기후가 좋지 않아 북한의 식량 사정이 악화될 경우 국제사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Yeah, but they need North Korean munitions. So the North Koreans are exporting weaponry to the Soviet or to Russia. And in
과거 북한 내에는 원조품 전달을 감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충분치 않았습니다. 원조품 전달에 대한 추적 시스템이 매우 취약했습니다. 식량이 의도한 수령인에게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를 포함한 몇몇 사람들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음번에 북한에 지원을 더 잘할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먼저 수요가 덜한 식량을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쌀과 옥수수를 주는 대신에 보리와 좁쌀을 주는 겁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개인적인 소비를 위해 좁쌀이나 보리를 훔칠 가능성이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장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구매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엘리트 소비에 덜 적합한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식량을 청진과 같이 기아가 가장 심각했던 북동쪽의 항구로 운송하는 것이죠. 평양의 특권층에 도달할 수 있는 남포가 아니고요.
미국의 경우 꾸준하게 북한을 지원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지만 북한은 계속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First, it was education and technical assistance to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who did not understand.
노동신문은 식량 지원이 독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나 유엔이 식량 지원을 하게 되면 가장 절박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보고자 할 겁니다. 임산부나 아이들, 노인들에게 도달하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겠죠. 북동쪽에서 기근이 심각하다면 식량이 평양이 아닌 북동쪽으로 들어가길 원할 것이고요. 러시아나 중국은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북한 정부가 원하는 대로 전달합니다. 그래서 북한 정권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조건이 없는 기증자들로부터 식량을 얻고자 할 겁니다.
지금까지 마커스 놀랜드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부소장으로부터 정부 통제가 강화되고 있는 북한 내 식량 상황과 관련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규 기자였습니다. 북한 핵과학자와 기술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미국의 민간단체가 새 보고서에서 주장했습니다. 작업 과정에서 안전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지만 이에 대한 우려 표명은 사실상 불가능하단 건데요.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가 17일 핵폭탄에 놓여 북한 핵과학자들의 역할과 운명이란 주제 새 보고서를 통해 북한 핵개발 종사자들이 치명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핵시설에 익숙한 탈북민들 면담과 비공개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핵과학자, 기술자, 핵실험실과 시설, 우라늄 광산, 핵무기 실험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강제 노동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기본적인 자유를 박탈당하고 심각한 신체적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권이 지도부의 목표를 핵 관련 종사자들의 건강과 안전보다 우선시하기 때문에 이러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핵 관련 종사자들은 위험한 환경에서 더 오래 일해야 하고 방사선 노출엔 매우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한 우라늄 처리장에서 일했던 탈북민은 인터뷰에서 근로자들은 우라늄 탱크에 강제로 들어가 우라늄 분진이 가득한 공간에서 일하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보고서는 고용량의 방사선에 장기간 노출되면 백혈병, 폐암, 갑상샘암, 피부암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최고 지도자의 목표 달성과 요구에 중점을 두다 보니 부족한 자원을 채우기 위해 여러 편법이 동원되고 이 과정에서 안전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나 기술자가 안전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매주 생활총화를 통해 자신의 전문적 사상적 결함을 공개적으로 고백해야 하는 상황에서 느슨한 안전기준에 대해 불평하는 건 직접적인 정치적 처벌을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불만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이런 문제 때문에 미국의 민간단체인 핵위협방지구상 NTI는 지난 2020년 핵물질 안전 측면에서 북한을 22개 나라 가운데 최하위로 평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해 발표한 2023 핵물질 안전지수 보고서에서도 북한을 6년 연속 핵물질 안전과 핵시설 보호 모두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지 않은 국가로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핵과학자와 엔지니어, 노동자 모두 국제기준에 위배되는 근무 조건에 노출되어 있다면서 이는 세계인권선언 제23조 1항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당사국인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7조는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 조건을 보장하는 정의롭고 유리한 노동 조건을 향유할 모든 사람의 권리를 인정한다며 하지만 북한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작업 환경의 위험을 최소화하라는 7조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은 수학과 과학 성적이 우수한 인재들을 10살 때부터 선발해 영재 교육을 시켜 핵 분야에 배치한다며 이는 개인의 직업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핵과학자와 기술자도 일반 주민과 마찬가지로 성분에 따라 근무지가 결정된다며 성분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이들은 피폭 위험이 큰 핵실험장 등에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저자인 미국 국방부 출신의 로버트 컬린스 씨는 VOA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아버지와 할아버지보다 핵과학자와 엔지니어를 우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의 건강과 안전은 희생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y didn't pay any attention to, and so they all suffered from radiation poisoning. Not all of them, but you know, a large percentage of them.
콜린스 씨는 북한 정권은 아무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핵과학자와 기술자들이 상당수가 피폭됐고 이는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VA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기상청을 제공하는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북한 오늘은 전 지역이 오전까지 흐리다가 오후부터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1에서 15도, 최고기온 17도에서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지역별로 알아보겠습니다. 평안남북도 자강도 지역, 평양, 안주, 남포 맑습니다. 평양 기온은 14도에서 27도, 안주 13도에서 25도, 남포 14도에서 27도 예상됩니다. 신의주 강계 맑겠고 신의주 최저기온 14도, 최고기온 27도입니다. 강계 기온은 10도에서 30도, 중강 오전에 구름 많겠고 오후에 맑습니다. 7에서 28도 기온 분포 예상합니다. 평안남북도 경기도 지역, 해주, 개성, 사리원 오전에 구름 많겠고 오후에 맑습니다. 해주 최저기온 15도, 최고기온 24도입니다. 개성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사리원 14도에서 27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보겠습니다. 함흥과 신포 오전에 구름 많겠고 오후에 맑습니다. 함흥 기온은 10도에서 20도, 신포 10도에서 17도, 장진 맑은 가운데 4도에서 22도, 해산 오전에 구름 많겠고 오후에 맑습니다. 기온은 5도에서 26도 분포 예상합니다. 원산 평강 오전에 구름 많겠고 오후에 맑습니다. 기온은 원산 12도에서 20도, 평강 11도에서 25도, 청진 맑은 가운데 8도에서 20도 분포 예상합니다. 선봉 맑은 가운데 8도에서 19도, 삼지연 역시 맑겠고 기온은 1도에서 21도로 예상합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앞바다 오전에 구름 많겠고 나머지 해상 모두 맑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 전해상 맑습니다. 물결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에서 1m로 일겠습니다. 5월 21일 화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 재무부의 에드웨일 아데예모 부장관은 재무부가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에서 테러 조직과 다른 악의적인 행위자들을 차단하자 테러 분자들이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are increasingly concerned about the ways these actors are using cryptocurrencies to circumvent.
아데예모 부장관은 우리는 이들이 우리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것을 점점 더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상원 금융위원회 증언에서 시리아에 기반을 둔 알카에다 관련 테러 조직들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이용해 암호화폐를 세탁하는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각종 기프트카드 거래소를 통해 수익금을 세탁하며 폭력적인 목적을 위해 필요한 물품을 구매했다고 말했습니다.
Most recently, over the past year, we have seen the Islamic Revolutionary Guard Corps, Quds Force,
아데예모 부장관은 가장 최근에는 지난 1년 동안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쿠두스군이 하마스와 가자 지구에 팔레스타인 이슬람 지하드의 암호화폐를 보내는 것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말하자면 테러 조직뿐만 아니라 북한과 러시아와 같은 국가 행위자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또 재무부는 의회가 부여한 권한에 근거해 악의적인 세력이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의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와 가상자산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는 새로운 도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First, is the introduction of a secondary sanctions tool targeted at foreign digital asset providers that facilitate.
아데예모 부장관은 첫 번째는 불법 금융을 용이하게 만드는 해외 디지털 자산 공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제재 수단의 도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핵심 활동의 핵심 주체를 명시적으로 포괄하는 범위를 확장해 기존 당국의 격차를 현대화하고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 개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개혁은 여외 암호화폐 플랫폼의 관할권 위험을 다루며 이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핵심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아데예모 부장관은 불법 행위자들의 새로운 기술 사용은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그리고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통적인 금융 제품과 서비스는 여전히 선호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의회가 우리에게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악의적인 행위자들의 가상자산 사용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접하는 여러 가지 경제 뉴스 어렵다고 생각한 적은 없나요?
Cyber Monday, the biggest U.S. online shopping day.
Shoppers were expected to turn out in record
numbers. On pace to be a record-setting day for U.S.
여기저기 등장하는 경제 전문 용어에 머리가 절로 아파지는 복잡한 숫자들까지 너무 어려운 경제 뉴스, 정책 뉴스, 숫자와 그래프 말고 미국의 실생활에 밀접한 실물 경제 소식이 궁금하진 않으세요? 그렇다면 바로 여기 답이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마련해드리는 코너 생활 속 경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미국의 실생활 구석구석을 알아볼 수 있는 경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기자가 직접 가고
네, 저는 지금 시내에 있는 한 테슬라 매장에 와 있습니다.
사고 경험해보고 전해드리는 미국 경제 이야기.
네, 저는 지금 한 애완동물 매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서 어떤 애완동물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는 뉴스 속에서만 볼 수 있는 먼 이야기가 아닌 실생활과 연관된 생생한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전해드리는 생활 속 경제는 한반도 시간 매주 수요일 밤과 목요일 아침 방송됩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이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지난 19일 헬리콥터 추락으로 사망한 것으로 20일 확인되면서 국제사회 주요 인사들이 애도의 뜻을 표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라이시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이 이란 국민에게 엄청난 상실이라면서 중국은 좋은 친구를 잃었다고 밝힌 것으로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라이시 대통령을 뛰어난 지도자라고 칭하면서 애도를 표했다고 스푸트니크를 비롯한 러시아 현지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또한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X계정을 통해 이란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히고 인도와 이란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라이시 대통령의 헌신을 언제나 기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주요 국가들의 공식 반응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서방 진영에서는 샤를 미셸 유럽연합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조의를 표했습니다. 미셸 상임의장은 라이시 대통령과 호세인 아미르 압둘라히안 이란 외무장관 그리고 다른 일행들의 죽음에 EU는 진심 어린 애도를 표한다고 X를 통해 밝히고 유가족들에게도 조의를 전한다고 썼습니다. 이 밖에 중동 주요 지도자들도 애도 입장을 잇따라 공개했습니다. 무함마드 시아 알수다니 이라크 총리는 성명을 통해 깊은 슬픔과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군주는 라이시 대통령과 일행이 가슴 아픈 헬기 사고로 숨진 데 대해 진심 어린 애도를 표한다고 밝히고 유가족들이 이 상황을 견딜 수 있는 인내와 위안을 달라고 알라신께 빌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란의 지원을 받아온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도 애도 성명을 냈습니다. 하마스는 해당 성명에서 라이시 대통령과 호세인 아미르 압둘라이안 외무장관을 가리키며 이들 지도자들은 시온주의자 이스라엘을 상대로 한 우리의 정당한 투쟁을 지원하고 팔레스타인의 저항에 값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칭송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7개월 넘게 진행 중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이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 사망이라는 변수가 어떻게 작용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카림 칸 국제형사재판소 ICC 검사장이 전쟁 중인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쪽 지도부에 대해 체포영장을 동시에 청구했습니다. 칸 검사장은 20일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에게 적어도 2023년 10월 8일부터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자행된 전쟁 범죄와 반인륜 범죄에 대한 형사 책임이 있다며 전임 재판부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칸 검사장은 또한 이들 두 사람이 고의적 전범살인, 의도적 민간인 공격 지시, 그리고 기아를 전쟁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로마 규정 ICC 조약의 다수 조항을 위반했다고 범죄 사유를 적시했습니다. 이 같은 혐의 사실은 생존자와 목격자 인터뷰, 영상, 사진, 오디오 자료, 위성 이미지 등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칸 검사장은 또한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지도부 3명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아히야 신와르 최고 지도자와 군사조직 알카삼 여단의 모하메드 디아브 이브라임 알 마스리 사령관, 그리고 이스마엘 하니의 정치국 의장이 대상입니다.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이 20일 취임 연설에서 타이완에 대한 위협을 중단하라고 중국에 촉구했습니다. 라이 총통은 이날 타이베이에서 열린 취임 연설에서 중국이 정치 군사적으로 타이완을 위협하는 일을 멈추고 정쟁이 발발할 것이라는 국제사회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타이완과 함께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타이완은 민주주의와 자유를 양보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평화가 유일한 선택이며 번영은 타이완의 장기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목표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타이완 독립은 막힌 길이라고 주장하면서 어떠한 겉모습이나 문구를 내걸어도 타이완 독립과 분리 추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요르단을 비롯한 33개 나라가 참가하는 이글 라이온 2024 연합군수화 훈련이 요르단에서 실시 중이라고 미 중부사령부가 19일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미국 에이브럼스 탱크들이 훈련 현장에서 사격하는 사진 등을 공개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요르단이 주최하는 이번 훈련은 올해로 11번째로 영내 안보에 대한 공통의 위협에 대처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다자간 훈련을 촉진하며 중부사령부가 참여하는 가장 큰 훈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 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 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